오늘 오전 예배는 섬 선교팀에서 섬겨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나 이르기
예배를 위해서 송태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군부대 섬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서 생생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감동과 은혜로 인하여서 한 주간도 시간시간마다 군부대를 향하여서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9월에 섬김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식구님들이 묶여진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 속하여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은 험하고 혼란한 분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겐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선 되지 않지만은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안정감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망을 품고 주님을 돕는 이로 이기는 자의 삶들을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환경은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보좌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따라 주님께 길 기르며 예배합니다. 주님 세우신 식구님들을 통하여서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셨고 일깨워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갈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식구님들에게는 힘이 되어지며 위로함이 되어지며 감사함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강사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김경수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뚜렷한 복음을 강하게 힘있게 증거하실 때 식구님들이 새롭게 주님께 속하기를 다짐하며 주님을 전부 삼아 볼 수 있는 다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후 예배는 삼가정 식구님들이 섬겨갑니다. 주님만이 증거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목사님 9월 한 달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사락하신 마음 따라 수고하시다 이제야 짧은 빈들의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으로부터는 참된 평강과 자유함 속에 다음 길도 넉넉히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 체험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몸도 영혼도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성가대 이외에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찬양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서교독은 시편 46편입니다. 성서교독은 시편 46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궁이 동화했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항문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각자 계시는 곳에서 주님 모시고 주님의 그 자비를 구하면서 힘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하시겠는데요. 9월의 시간들 우리 주님으로 서주시고 몸된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가 주님 모시고 주님의 크신 뜻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로부터 뜻깊은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운 큰 부흥을 일으켜 주셨던 것 감사하기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정성껏 힘있게 섬겨오셨던 목사님, 잠시 조용한 빈들의 시간 속에서도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짙은 사랑으로 임하여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다음 사역이길 이 나라와 세계 열방과 주님의 나라 일들을 위해 힘써 또 섬겨가실 텐데 주님 모시고 섬겨가시는 그 길 속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길들을 형통케 해주시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나라의 안정과 평강을 위해서 60만의 국군 장병들과 한반도 땅의 7,500만 고려인들과 이 땅의 좋은 일꾼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몸된 교회와 연약하신 식구님들, 먼바다 앞바다 그리운이들,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 지교회 식구님들, 여기 오늘도 주님의 그 풍성한 그 주님의 사랑이 함께 임하여 달라고, 그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지난 그 시간들 속에서도 이 땅의 환경은 결코 평탄한 그러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전혀 나약함이 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강하게 일어선 자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9월의 시간들 되돌아볼 때 결코 우리를 후회 없는 길로 이끌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서주시고 몸된 교회를 지켜보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며, 한날 한날 우리를 향하신 그 짙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늘 준 처음처럼 그렇게 살고자 마음속할 때, 한날 한날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 보냄받은 자로 살고자 할 때 주님 함께 주님 모시고 걷고 또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신 그 믿음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그 무엇을 바라보며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 강하고 힘있게 영광스러운 길에 세워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서고자 그렇게 마음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 바라볼 때 감사합니다. 특별히 군부대 섬김을 생각해 볼 때 엘리야가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꿇어 엎드러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하기를 일곱 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해 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 땅에 은혜의 큰 단비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한 식구 한 식구가 서로 마음 모두 기도하며 또 온 마음으로 섬겨갈 때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작은 일 하나까지도 친히 주관하여 주셨던 주님, 주님 기적 같은 그 일들로 풍성한 섬김을 허락하여 주셨던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 그 풍성한 섬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저 군부대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장병들 마음속에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더 뚜렷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큰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토가 확장되어가는 귀한 그런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지금껏 군부대를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기도해왔고 또 그러한 날들을 또 보내갈 텐데 주님 그날의 그 일들이 그들에게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평생 살아가면서 큰 축복으로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길가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또 조용한 빈들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목사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날 한날 주님 모시고 힘있게 그렇게 섬겨오셨는데 오늘 또 주님의 그 짙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고 영혼의 평강과 자유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다음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온 마음 온 정성껏 섬겨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나라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끌어 주셔서 밝음 있게 하여 주시고 참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어지러운 이 땅일수록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교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향하여 다가설 수 있는 그 길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어지러운 이 땅에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자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있어서 60만의 국군 장병들과 먼바다 앞바다 그리운 이들과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몸된 교회 연약한 가운데 계신 식구들 지교 위에도 주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 해안 날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몸된 교회가 어지러운 이 땅에서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강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강하게 주님만을 섬겨가는 복된 교회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전 오후 시간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 시간인데요. 먼저 김병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우리 몸된 교회 식구님들은 주님께서 늘 처음이라는 이런 복된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이름은 김병수입니다. 한자로 그 이름의 뜻을 풀어본다면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참 좋은 뜻인데요. 그래서 저는 60년 넘게 이 이름을 사용해 왔고 또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제가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참 마음에 흡족하다, 참 마음에 새롭다, 힘이 솟아난다 라든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용할수록 이 이름은 주님의 십자가로 넘겨버려야겠다, 또 주님의 무덤 속에 들어갈 이름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 처음이라는 이 이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늘 처음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복음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참 용기가 났고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번 토요일 날 우리 빈들판에서 주님께 숨어 계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너 밀가부릇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같이 옥에도 갈 것이며 죽는 데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거다 하셨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받을 고통도 주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 줄로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으니 겁에 질려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있지만은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알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그 다음에 도망쳐버리고 싶고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 같은 것도 사람인가 하면서 심한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아시고 미리서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늘 처음처럼 일어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고통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절망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형제들에게, 그 동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그 믿음을 굳게 해서 그들도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늘 처음처럼 출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굳게 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신 줄로 압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너무너무 즐거워요. 매우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제 잔치를 벌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길을 잃은 것은 목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양의 잘못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면서 이 목자는 참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책망이 아니라 즐거워서 어깨 메고 오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 새롭게 나랑 같이 지내자. 늘 처음처럼 나랑 같이 지내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호세사에 보면은 고멜이 집을 나가버렸을 때 호세아는 자기의 많은 소유를 들어가지고 찾아오면서 그 고멜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새롭게 출발합시다. 새롭게 늘 처음처럼 새롭게 삽시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두 팔을 종일 벌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일 두 팔 벌리시고 거역하는 백성들 맞이하려고 기다리신 것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다른 길로 갔지만 어서 돌아와서 늘 처음처럼 나와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복된 삶을 시작하자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찬송가 있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주님께서 주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두 팔 벌리시고 어서 돌아와서 늘 처음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사탄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늘 참수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밤낮으로 참수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너는 소망 없는 자야. 너 과거를 생각해봐. 너가 어떻게 근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이것이 사탄의 음성이요. 사탄의 방법이요.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이전 것 기억하지도 말라. 옛적 것 생각하지도 말라. 내가 새 일을 생각했노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쪽 거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늘 처음처럼 새롭게 시작하자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늘 처음처럼 복된 길로 나와 함께 이 복된 길로 나아가자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 거 기억하지도 말고 옛적 거 생각하지도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낼 테니까 나와 늘 처음처럼 새롭게 시작하자. 내가 사막의 각을 낼 테니까 늘 처음처럼 나와 같이 새롭게 시작하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늘 처음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늘 처음처럼 행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44장의 말씀처럼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 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로 돌아와서 늘 처음처럼 새롭게 나와 함께 복된 삶을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늘 처음처럼 주님 모신 삶을 시작하자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늘 처음처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찬송가 있죠. 너의 죄 사해주사 기억하지 않으시네.
너의 죄 사해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의 죄 사해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만민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주사 기억하지 아니하시네. 왜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까?
늘 처음처럼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시작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늘 처음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써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과거에 전혀 잘못이 없었던 사람처럼 늘 처음처럼 그 둘째 아들을 대하면서 맞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 맞아들였을 때도 그랬을 것이며 다음 날도 늘 처음처럼 아무 잘못이 없었던 것처럼 그 둘째 아들을 맞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늘 처음처럼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처음처럼 새롭게 주님과 함께 살라고. 이전 것 다 지나가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지나가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처음처럼 처음 같은 마음으로 주님 섬기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왜 우리를 새것으로 만들어주십니까? 늘 처음처럼 주님과 함께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서서 늘 처음처럼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늘 처음처럼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당당하게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늘 처음처럼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사람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나왔다는 것처럼 그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처음처럼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었던 것도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늘 처음처럼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없는 자로 우리를 보좌 주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늘 처음처럼 주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주님과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이런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안재희선이라는 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아무 흠도 없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처럼 그 안재희선 씨를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부흥집회하면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라고, 우리 아들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 안재선 씨는 참 그 잘못된 사상 고치고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그 솔명호 목사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 그가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는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으면 초등학교는 부모님들이 따라가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름질하는 것을 봅니다. 달리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자기 아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보니까 가다가 옆 사람과 부딪혔든지 아니면 돌에 걸려 넘어졌든지 넘어져 있습니다. 근데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통곡하고 있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서가지고 처음처럼 힘차게 달려간다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우리가 늘 처음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늘 처음처럼 대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늘 처음처럼 대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데 늘 처음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장세기에서 요셉의 형들을 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팔아버렸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곡식을 사러 옵니다. 요셉이 이제 결국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그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형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늘 처음처럼 형들이 아무 잘못이 없었던 것처럼 맞아줍니다. 이건 요셉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도 요셉의 형들은 생각해 요셉의 마음속에 그래도 뭔가 앙심을 품고 있겠지. 그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서 죽었을 때 요셉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막 하면서 사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처음처럼 대해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몰랐게 받아들이지 않기에 늘 처음처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서 늘 처음처럼 대해주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한 자들이 늘 처음처럼 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 이웃이 잘못하면 일곱 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늘 처음처럼 대해주신다는 말씀이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처음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복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신을 늘 십자가로 넘길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로 넘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늘 처음처럼 주님 앞에서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무덤에 넣지 않냐고 어떻게 우리가 늘 처음처럼 우리가 새로운 복된 삶을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였던가를 쭉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는 언제였느냐 하면 내가 주님을 나의 근거로 붙들지 아니했을 때. 그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러나 주님을 나의 근거로 붙들었을 때는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어떤 상황에서 영혼 속에 넘쳤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을 나의 근거로 붙드는 그들이 늘 처음처럼 주님 앞에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영혼의 옷으로 입은 그들이 늘 처음처럼 주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입고 어떻게 우리가 늘 처음처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입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얼마나 큰 괴로움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늘 처음처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잊고 사는 것도 들려오는 소식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거 한번 내 영혼의 옷을 입어보세요. 괴로워서 살 수 없습니다.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처음처럼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나의 영혼의 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아니요, 들려오는 소식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주님을 나의 영혼의 옷으로 입을 때 우리는 늘 처음처럼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너무나 뒤처져 있어서 성도님 처음처럼 한번 일어서서 새롭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중심이 안 된다면 우리 중심으로 나의 살과 피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먹는다면 주님은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주님을 우리가 먹는다면 그 사랑을 먹는다면 우리는 늘 처음처럼 일어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주일날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내무반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갈 사람 모이시오 하는데 그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교회 가겠다고 나서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내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 부대 내에서 마귀가 기뻐하는 쪽으로 부대를 이끌어가는데 선봉이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간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독하든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후임들을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후임들이 군기반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사람이 교회 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은 교회 간다는 거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혹시 무슨 꼼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교회로 왔어요. 그 다음 주에도 교회로 왔어요. 세 번 주에도 교회로 왔어요. 아, 이분이 알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계속 나오다가 마음속에 자기도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전도법을 개발한 거예요. 목요일날 되면은 신병들이 이렇게 부대에 들어오는데 그 신병들이 들어오면은 그 유병세 나가서 지키고 있다가 신병들 한쪽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신병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대를 좀 소개하겠는데 우리 부대는 예수님 안 믿으면 너희들 견디기 좀 힘들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군기가 살아있을 때거든요. 단뜻 긴장해갖고 들어왔는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니까 다 믿겠다고 100%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손도장 찍으라고. 그리고 다 손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100%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약 80% 정도가 우리 부대 80%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 받으러 가면서 훈련 받으러 갈 때는 군가만 부르잖아요. 근데 부대에서 우리가 군가만 부를 것이 뭐였냐? 찬송도 부르자 해서 군가 하나 부르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앞에 한번 부르고 군가 한번 부르고 내게 강 같은 병아 부르고 그렇게 이제 부대가 그렇게 됐어요.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그분은 저의 선임이라 먼저 제대를 했고 저는 늦게 제대를 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가지고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 고참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잘 지키고 있을까? 그 처음 같은 믿음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수소문 갖고 알아보니까 니비아에 가 있대요. 그래서 니비아로 연락을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니비아가 교회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평신도지만 자기가 식구들 모아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도 인도하고 그런데요. 아, 늘 처음처럼 그렇게 됐구나. 참 감사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오랜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또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뭐 어떻게 있을까? 처음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가지고 침신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목사님이 됐대요. 그래서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또 생각이 났어요.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몇 달 전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강원도 거기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대요.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와라. 와서 말씀도 듣고 은혜 좀 받자 그랬더니 한번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처음처럼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식구님들 아신 것처럼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죠. 가지가 열매를 맺은 것은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아서 싹시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처럼 주님 섬긴 길도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우리가 이 길 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늘 처음처럼 주님 섬기고 싶은 주님께 가지된 자로서 주님께 붙어 있어서 늘 주님께로부터는 생명 공급받아서 늘 처음처럼 주님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소중한 말씀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신윤희 선교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윗왕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환난 날이나 평범한 날에도 그분은 끊임없이 주님의 얼굴빛과 그 뜻을 참 많이 구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힘입고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 28편과 30편, 31편에 보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시편 22편도 그렇고 23편도 28편도 또 63편도 보면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아닌데 분명히 건짐받은 것은 아닌데 그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면 다윗 왕이 구했던 그 구원은 자신이 그 어려움에서 건짐받기보다는 그의 영혼이 참 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그토록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힘입고자 했을까? 그것은 주님을 많이 사랑한 다윗 왕은 오늘 자신의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가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내게 얼굴빛 비추어 주시면 내가 그 사랑을 힘입을 수 있고요.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내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사랑을 내가 힘입을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고요. 나에게 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추구하지도 않고 주님이 이끌지 않은 그 길에 선다면 영혼이 사망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밤의 묵상 시간에 살아있는 영혼의 귀중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영혼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서 참 많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9월 한 달뿐만이 아니라 1월부터 지금까지 참 저희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얼굴빛을 가까이 비추어 주시고 또 귀한 뜻 허락해 주셔서 식구님들도 그렇고요. 저도 정말 주님 모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러한 날들을 달려올 수 있어서 참 많은 감사가 되었고 다가오는 10월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참 요즘은 주님께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 한 분께만 사로잡혀서 주님의 돕는 이로 살고 싶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그 귀뚫은 종의 삶을 자주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 귀뚫은 종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한 것 같고 정말 참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신의 어떠함을 알고 난 이후에는 사랑하는 그 주인님께 속해서 그 주인님 떠날 수 없는 마음으로 매이고 이제는 주인님의 것으로 내가 주인님을 섬겨야겠다라는 그 종의 삶을 선택한 것이 너무나 귀하고 이것이 나에게 오늘 최상의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귀뚫은 종이 그 주인님을 알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들었던 마음이 있다면 내 주인님 정말 너무 사랑스럽다. 이 주인님께 사로잡혀서 이분의 돕는 이로 참 살고 싶다. 그 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떤 모양새로 바뀌든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오든 그것은 내가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오늘 사랑하는 그 주인님께 속해서 그 주인님의 돕는 이로 살고 싶은 이 삶은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귀뚫은 종의 삶은 참 끝까지 그렇게 주인님만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종으로 살았을 것 같고요. 그가 6년이 되었을 때 귀를 뚫고 들었던 마음은 이제는 내가 정말 주인님의 것으로 주인님 곁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영원히 주인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참 그분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사르밧 여인이 내가 오늘 생을 마감하더라도 주님의 돕는 이로 살아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 한 마음은 참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중심을 주님께서 얼마나 참 기뻐하셨을까 그러한 중심이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셨을까 생각해 볼 때 사르밧 여인도 그러한 삶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산 것이 참 많은 감사가 되었어요. 세상과 환경이 어떠하든 오늘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을 주님의 돕는 이로 살 수 있는 그 길은 참 그 길만은 열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주님의 돕는 이라는 그 책에 보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도 또 감옥살이 하면서도 유익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요셉이 주님의 그 돕는 이로 오늘을 그 주님의 돕는 이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머문 곳이 어디든 유익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길은 주님의 돕는 이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을 향해서 참 주님 이렇게 제 마음이 간직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짧은 은혜로운 글귀가 있어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돕는 이 사랑함으로 이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이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온 평생을 사로잡도록 이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다가온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이 버림받는 길 아닙니다. 그 길이 손해보는 길 아닙니다. 욕심 없지만 가장 값진 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찬양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옥범 집사님, 지경아 집사님 순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킬 때면은 다윗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다윗을 해하고자 했을 때는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으며 그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신앙은 바로 지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끌어내어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인하여 두려워할 그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생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하는 담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의 이 강한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힘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도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다윗은 단번에 물매로 그것도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쓰러진 골리앗의 머리를 목을 베어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진중에서 장로들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궤를 진중으로 가져오자고 합니다. 그때 엘리 두 아들이 비느하스 흠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진중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백성들이 큰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사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충만한 것 같았는데 그래도 결과는 블레셋에게 패하고의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 두 아들은 성서에 보면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불량자처럼 멀리 있는 그 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도 살아있는 그 자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동굴에 숨었을 때도 사울왕이 몸을 피하기 위해서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원수를 갚은 좋은 기회였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내조 왕을 치는 것을 금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려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도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진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잠들게 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사울왕 죽인 것을 금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미스바에서 보면은 미스바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 소문을 듣고 쳐들어오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빨리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우리로 해서 그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도 사무엘은 그 성서에 보면은 기도시는지를 범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가깝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사무엘상 11장에는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어놓은 내용이 나옵니다. 또 2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어떤 충동으로 인구조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만 자신의 이룬 업적과 그 결과들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마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전에는 하나님과 수많은 승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뚜렷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희미하다면 육신의 생각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도 조그만 아이성을 치다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큰 여리고성을 치하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정돈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아마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2, 3천 명만 보내면 승리할 것, 이길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말을 따라서 행해갔을 때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 시간 나와 주님과 얘기하는 그 관계가 살아있고 뚜렷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어느 날 저는 어느 분이 그 찬송을 인도할 때 찬송을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지 마음속에 그 들어오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부르는 찬송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었고 또 지 마음속에 슬며시 들어오는 생각은 너도 이와 같이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므이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옥합을 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분내어 말하기를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도우면 좋을 뻔했는데 그 아깝게 허비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장사를 위해서 장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6장에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자기들이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안식 후 첫날 무덤에 달려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을 때에 떠날 수 없는 마음으로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만나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향유를 붓는 여인,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 이와 같은 내용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은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엎드려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제 영혼은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갈 때 주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고 영혼이 힘이 있고 참된 안식과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참으로 가까운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나가셨던 것처럼 나도 부족하고 미흡해도 주님께 나아가 사귐의 시간만큼은 잘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조금 덧붙이자면은 지난밤에는 이 말씀으로 해서 굉장한 걱정이 되어서요. 그래도 나가면은 유익을 끼쳐야 될 텐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거의 밤을 지새우듯이 그 아침까지 있었는데 아침에 그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슬며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너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아봐라. 그런 마음을 죄송하지만 그거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와서는 또 저희 섬팀에서 이게 섬겨가는데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참된 마음으로, 아, 진실된 마음이에요.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은 주시지는 않았지만은 제게 그 주님이 그 은혜로 임해 주시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졸졸 나는 거예요. 그래, 참 그 주차였으면 눈물이 나서 참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 그 예배 시간에 계속 그 주님을 생각했는데 이런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저를, 주님이 임재하심을 제가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읽을 때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에서 57절 말씀부터 62절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부딪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길이셨는데 마을의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우는 굴도 있고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이런 고난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너의 그 말도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말을 하며 당장은 따를 수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은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일, 이 땅에서 유익하다 생각되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도 모르고 나를 따르겠다는 너도 합당치 않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도 가족과의 작별을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손에 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생각해 봅니다. 때로 그럴듯해 보이는 일이 앞서고 또 주님 따르는 길에서 증기 잡고 뒤를 돌아보듯 잘못하고 또 후회되는 그런 일들로 멈칫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한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데 니고데모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셨고 또 인생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로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귀하신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믿게 되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이틀을 위해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참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이 돌아봐 주심이 참 저에게도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그런 일이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생각이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저의 구원의 주님 되어주신 그 사랑만큼 놀라운 기적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참 그것 외에는 구원을 이룰 다른 방법이 없기에 나를 위한 유일하고도 정말 완전한 사랑임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참 긍휼과 자비로 옷 입혀주심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이후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주님이 낫게 하신 후에도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인에게도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죄를 범하지 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육신의 그 고통에서 건져줄 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의 구주다 나를 의지하여 살면 죄 희둘러 망하지 않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0편 17편 말씀처럼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기이한 사랑에 참 감사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되어 주심이 참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참 고백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참 구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거할 곳은 참 그리고 제가 피하여 가야 할 곳은 주님과 주님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말씀에 그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하면서 그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리고 안전해 보일 것만 같은 그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를 고집하여서 그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우고 헐리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고 심고 뽑히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여 간 것을 봅니다. 내가 정말 고집스럽게 선택하고 속하여 할 곳은 주님과 주님 아님을 생각하여 봅니다.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안에서의 나의 신분은 이제 종이다 하셨는데 전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속하여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께 참 제게 허락되어진 그 길이 있다면 이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제가 보냄받은 곳에서 참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신으로서 잘 살아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면서 그 주님의 사랑의 강건하심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정말 요한 1서 말씀에 나오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주님 그리 말씀하시면서 참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로 신실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길 가고 싶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영애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성김을 생각하면서 식구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잠깐 간단하게 성서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는 말씀이 있고요.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베드로 사도를 생각해 보면서 사실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는 마음속에 굉장히 그 성격도 굉장히 이렇게 불같았을 것 같고 또 굉장히 급해서 모든 일에 나서서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을 많이 가지신 그 사도의 걸음이었잖아요. 그 마태복음이나 우리 사복음서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께서 예수님을 그 바닷가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주님을 따라갔던 그 길들을 살펴보면 정말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고 또 주님보다 먼저 나서서 주님의 길을 막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참 이런 일가들을 많이 진행했던 우리 베드로 사도였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나아갔을 때는 참 그의 다듬어진 인격과 삶들을 보면 그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 형제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나중에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총회에서 형제들에게 함께 말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는데요. 참 이 베드로 전서 1장 이 말씀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라고 했는데 아마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님을 그의 육신의 눈으로 보시고 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다 지켜보셨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이 땅을 또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주님의 사도로서 걷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정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아니하였지만 그 보지 아니한 그 주님을 오늘 사랑하는 이 길에 우리를 불러주셨던 주님이 정말 너무 감사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제한된 영역이나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오늘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과 위로와 또 행복인가서 생각해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옆에 형제들은 참 보이는 형제들이잖아요. 그 보이는 형제들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안에 우리가 가지는 축복인가를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길을 오면서 이 베드로 사도께서 실수한 것처럼 많이 또 형제들에게도 아픔도 줄 수 있고 또 저도 모르는 실수로 말미암아 참 이렇게 그 길들을 또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참 주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사랑해 갈 때 보이는 나의 형제를 정말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길에 서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 계시지만 멀리서도 정말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들은 정말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생각해 볼 때 정말 결코 적은 것은 아닐 거예요. 앞서 성서 속에서도 그러한 길들을 가셨던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처럼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앞서 걸어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그 걸음들을 통해서도 또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식구들이 가는 그 걸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해 갈 때는 보이지 않는 형제를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거짓없는 마음으로 사랑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베드로후서 전후서를 생각해 보면서 참 오늘 환경들은 어렵고 또 우리의 가는 길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길들을 가고 있지만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더 마음을 묶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찬송가 201장 1절, 2절, 5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1장 1절, 2절, 5절 하시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특별한 간구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김병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식구님들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을 사모하는 복된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향하여 오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섬 선교팀 식구님들 유익된 예배, 주님의 나라 유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탁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성김을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 식구님들 마음속에 조용한 부흥을 일으켜 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신 은혜로 오늘 오후 시간도 주님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빈들판에서 주님 안에 조용히 숨어 계시는 귀한 목사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식구님들 머리위에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달이 다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에 그 있는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조용하게 계실 시간입니다만 그래도 다음 달을 생각하며 마음에 이런 준비된 마음은 조금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만 간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강원도에 올라온 지는 정확하게 일주일이 안 됩니다. 내일이 되면 일주일이 되겠죠. 근데 올라오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자란 뜻으로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된 시간 주님이 가깝고 하나님의 보좌가 가까운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 보자란 뜻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처한 오늘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정말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이것저것으로서가 아니죠. 기도는 우리의 혈압이 되죠. 에스겔 36장이나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한 기도, 그건 다 우리가 감당 못할 일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6장에 그 강한 강대국에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준다. 나라를 내가 속한 하나님께 속한 나라를 찾게 된다. 그 우리 힘으로 될 것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입니다. 지나간 허물과 죄 가운데 구속해 주시는 엄청난 구속의 은총도 어린 양의 보일로 인함이지 우리 힘으로 될 일 아닙니다. 내가 변하여 주님의 양과 같은 온유하고 안정감이 있는 생활, 그 우리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자비를 구할 때 주님을 입혀주심으로 내가 아니고 주님을 입음으로 되는 일인 겁니다.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아간 길에 관해서도 내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하신 그 참된 뜻 가운데서 오늘도 길을 걸어가고 나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기도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란저란 것, 그 기도 때문에 응답하신다고 다섯 가지를 에스겔 3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없는가? 주의 백성으로 살란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다섯 가지는 바벨론이란 강대국의 영향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성읍에 얼음이 있을 때 바벨론 나라 사람들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그러나 기도는 도움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있는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기도는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생명과 내 빛이 되시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내 주님과 나의 영혼의 만남이 없이는 그가 안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은 기도는 된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자비 가운데 이 구원을 보내왔습니다. 그건 우리의 길을 넘는 일과를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그 놀라운 은혜의 보좌를 기억하고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육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분명히 주님께 속한 주님께 매인 주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 속하면 뚜루돼야 합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유치장에 갇혀 있을 때 뭘 기도해라고 하셨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기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말은 오늘 내 주어진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는 기도인 겁니다. 기도! 나아가려고 한다면 한없이 나아가지요. 짓밟히지요. 초라하지요. 그러나 깨어서 굳건히 서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은 있는 겁니다. 오늘 9월 27일입니다. 남은 4일도 굉장히 기쁨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0월도 우리는 주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 막연한 뜻과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 건진받기를 원하는 맹목적인 그런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주의 백성은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주님과 나의 언약을 꼽심어가면서 그 언약 속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님 그 시련의 길 가운데 굳건하게 서가셨던 것처럼 그러나 기도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주님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그 모습처럼 따뜻한 달리 부르다게 그 시련과 어려움의 현장 속으로 굳건하게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처럼 그건 예수님이 때문에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가 있으므로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이후에 가신 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두고두고 잊지 못할 기념된 길이었었습니다. 우리 9월 남은 날도 그리고 10월도 11월도 우리가 보좌를 바라보며 저 축복과 은혜와 생명으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요한계시록 22장 같은 이 놀라운 은총 속에 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영혼의 어둠 속에 짓눌려 있는 영혼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보좌는 우리에게 넉넉한 자유와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 모습은 짓눌려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이 포악하고 세상이 그들에게 어떤 눈초리를 보낼지 몰라도 보좌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안정과 자유와 강함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그의 성도인 겁니다. 두 번째로 강구 말씀 잠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끌리는 복 있는 영혼과 그 복이란 말이 우리가 우선 앞부분에 팔복이라 할 만큼 복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뒤에는 주님께 매이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영혼도 그러고 행함도 그러고 그건 화가 될 불행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이 축복된 내용이 우리에게 생생한 것 잘 압니다. 생생한 것 분명히 압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의 그 내용이 우리에게 뭡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추구하여 솟아오른 마음으로 예수님 앉으시는 곳에 나도 주님 바라보며 앉다면 그건 마태복음 5장은 그리 높지도 않은 산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지금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앞에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 7장처럼 우리가 앉게 되는 겁니다. 이 복 있는 영혼. 그런데요, 베드로후서 1장은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실족지 않는 길에 관한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꾸 넘어진다, 자꾸 뭐가 안 된다, 한다. 그 주님께 꽉 묶어진 그런 영혼은 그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가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부인하기가 힘든 사람이라면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하라는 말이 내게 큰 기쁨이 된다면 복음 안에서 기쁨이 된다면 그건 벌써 주님의 자비로움을 힘입을 수 있는 길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 어떻게 하지? 생각이 많겠지만 벌써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 부인하란 말은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있는 십자가 그것이 연약함이든 그것이 곤란이든 그것이 궁핍이든 그것이 핍박이든 그것이 능욕이든 어떤 것이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나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속하여 주님 바라보는 마음에 기쁨이 된다면 능히 짊어질 마음이 된다면 그런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어렵나요? 자기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고 나면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오늘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주님께 속함 이 복된 길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섬겨볼까? 여러분 그런 영혼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먼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은 우리가 남은 길에서 실족하지 않는 아니 9월달 다 마쳐가는데 10월달에 오는데 내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이거 생각할 것 같으면 너무 머리가 어지럽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토록 하시나요? 우리 실족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베드로후서 1장은 여러분 뭐 때문에 실족 안 하나요? 그 예수님을 알므로 실족하지 않는데요. 예수님 알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자기 영역에 살고 있는 이는 예수님 아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호세의 아내 고멜 같은 여인도 그 주님께 가까이 다가간 길을 배우고 난 이후에 나온 예수님 아는 것은 기쁨인 겁니다. 예수님 아는 것은 일상인 겁니다. 내 생활이란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실족지 않는다. 그 베드로 사도가 한 말로 본다면 대단히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단순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실종 안 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내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사람이 왜 실종하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내 믿음만 되시나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알지 못하는 자세 속에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이거 어려운 것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주님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을 끄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덕이 있는 길로. 덕이 없다면은 수다를 떨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건 판단이 보시기에 온전한 걸음 아니죠. 근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덕 있는 걸음으로 인도하신다면 이건 실족 아닙니다. 이건 영광입니다. 이건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 얕은 생각 가지고 변벙되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주님께 매여갈 때에 나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께 매여갈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1만 4천 도급을 방주를 만든 날 어느 날도 허점 있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물이 샌다 그 말입니다. 배가 유지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님과 동행하였는데 그건 주님의 지식이 함께한 겁니다. 그가 뭐 배를 만들어 본 사람이나요? 그 엄청난 것을 그건 주님께서 오늘도 내게 지식으로 동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 주님께 대한 그런 마음을 못 가지나요? 그 하박국서 2장은 우리 사람을 스스로 갈게 말씀할 때 거짓되다 말도 있지만 교만하다 말도 나온 겁니다. 자기가 안다는 거지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주님께 돌아온 사람의 특징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 귀를 기울일지언정 그런 자에게 주님은 지식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가만히 보지 못하고 떠들어댈지 몰라도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할 때는 언제나 지식 있는 걸음 걸어갑니다. 실족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은 노아 방주가 물에 새는 겁니다. 생활이 허점이 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당연히 갖추어야 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제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절제는 여러분 내가 뭐 하나 마시는 것 이거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 그거 쉽게 절제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면 동행하면 절제는 자연스럽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그러나 주님의 다스림 속에 함께하면 절제는 마음에 큰 기쁨이 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나를 태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생명 가운데 절제를 받아간다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실족이 아닌 겁니다. 절제가 안 된다. 문제가 있죠. 말도 절제가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띠인데 우리가 참는 것은 한계쯤 있다 할지 모르겠는데 갈라디아 5장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생명의 인도하심이 인내라고 한다면 우리 끝까지 인내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것을 못 참는다면 그건 실종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이끄심을 쫓아 우리에게는 인내가 되는 겁니다. 뎅근도 모양만 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그 생활이 경건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경건은 그런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경건도 그런 경건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예수님 모신 삶, 세상은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겠지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겠지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을 영어로 워드리 말한다면 우리는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을 가들리 경건인 겁니다. 경건인 겁니다. 경건이 아니면 실족인 겁니다. 부패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 우애가 있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형제 우애가 없다면 영어로 말하면 브라더리 어펙션이란 형제답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데 형제 우애가 없다면 이건 가인 후회죠. 가인의 후회죠. 혼자만 내 형제를 향해 주님께 이끌림 받다 보면 나를 잊어버리면서도 형제를 생각해보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안타까움, 어디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생활이 평안하나요? 그래도 참으로 연약한 형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한다. 이게 너무 초라한 겁니다. 브라더리 어펙션, 주님께 이끌림 받을 때에 가져보는 형제 사랑, 너무 귀중하지요. 형제 사랑이어야 될 때 아닌다면 그건 실족한 걸음이죠. 여기에 형제다운 그 모습과 사랑만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공급되는 사랑이 이어져간다면 아니 이렇게 걷는 걸음은 구애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 베드로후서 1장처럼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여기에 재밌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걷는 사람은 예수를 알기에 게을르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목자 되신 주님 알기를 게을리한다. 내가 의지하고 사랑할 전날에 머리였던 내 영혼의 신랑 같으신 분을 가까이 하고 알기를 게을리한다. 그 다 넘어질 걸음들입니다. 주님은 알아야 돼요. 게으르면 못 서요. 예수를 알기에 게을리지 않는다. 이 게으르다. 그분 한 일주일 전에 만나봤나? 한 달 전에 그분의 음성 들었나? 다 이게 무슨 말이요? 속은 다 이거 다 빈틈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사야 50장이나 이사야 55장에 제대로 된 성도는 아침마다이고요. 낮에 길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옳다 그러다 이끌어 주시고요. 오늘도 그분 안에서 평강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분의 젖을 먹고 그분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분의 기름진 것을 얻는 겁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게으르다. 그건 실종할 사람들입니다. 덤덤하게 우리 필요 없는 허튼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저 포도주 기름진 거 그거 허튼 말입니까? 깊은 건 몰라도 이걸 알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입으면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입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서가요? 여러분이 주님을 입으면 이상하리 많지. 저분이 김씨고 이씨고 박씨고 아무개씨라도 예수님이 향기가 나요. 그러나 뭐라 사도 주님을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입을 때까지 그 이사야 55장이에요. 그 당연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열매 없는 자가 안 된대요. 열매 없는 자가 안 된다. 부정의 부정인데 달리 말하면 열매가 계속 있다 그 말이죠.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내 가슴 속에 감격되는 말은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눈도 소경이 아니고요. 주님을 알기만 하면 소경이 아니고요.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그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수님, 날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날 택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밀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강고는 우리가 예수님께 꽉 이렇게 묶어져 있으므로 실족지 않는 걸음 걷자 그 말이죠. 그날 천국에 가서 비틀거리고 와서 주님께 할 말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요. 없어요. 주님은 온전하게 내 주님 되어 주실라 했어요. 계시록 2장과 3장 7개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은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은 은혜 주님이 안 주신 사람이나요? 다 예수님 알기를 결의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주님처럼 중앙에 모시지 않는 그 느슨한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날 천국 가보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세 번째 경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를 찾는다는 이 말은 나를 새롭게 찾는다는 이 말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은 참 주님 모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9장에 지나서 10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건 딴 사람에게 가르쳐 준 말이 아닙니다. 바로 사울에게 이쯤에 힘써라 그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라일의 무덤가에서 집 나간 암나기를 찾았던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쯤에 역점을 안 두다 보니 하나님의 집을 나가버린 암나기처럼 산 거예요. 우린 새롭게 말을 찾고자 해야 합니다. 빌립보 3장에는 사도 바울이 온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 온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제 역사가 아니고 좋았던 일 아니고 유익된 것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자 남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김명순 목사님께서 정성껏 말씀 들려주신 늘 처음 바로 그처럼 우리가 나를 찾고자 무덤을 찾아야 합니다. 무덤 가에서 나를 찾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 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무덤, 내 무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가에서 자기를 찾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나를 찾은 겁니다. 우리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찾아야 돼요.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그거 기도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오늘 여러분 살아봤자 가치 없어요. 내 생명을 내게 줘야 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자주인데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주님의 무덤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참으로 찾는 이는 시편 21편 말씀처럼 생명을 구하며 이 시편 21편은 왕입니다. 왕입니다. 왕이 건강합니다. 환경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구한대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내일도 나를 찾아야 돼요. 무덤가에서 예수님의 무덤과 예수님의 생명 속에 만나주심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러나 그럼 주의할 것은 여러분 상수리나무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길로 지나가다가 그 상수리나무 안에서 세 사람 지나가는 거 봤는데 그 사람들이 영혼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고 포도주가 가져간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떡을 줬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찾음받은 자로 주님과 나의 사귐의 역점을 두다 보면 우리 9월달 남은 날도 10월달도 우리 알차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지는 기쁨의 포도주 가져가고요. 그리고 주님 주신 힘이 있어요. 염소새끼 끌고 갈 수 있어요. 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도 우리의 성도님들 보면 어떤 성도님은 연약한 마음이 약한 이런 가족들을 이끌어 오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떡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 다음 생활이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까? 이런 계적들과 맞받아 싸울 만한 힘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피곤한 자에게 떡을 줄 수 있는 떡이 있었습니까? 죄가 없어요. 우리가 10월달을 그렇게 날려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린 주님과의 산사임 속에 보좌의 주님과의 산사임 속에 포도주 한불 가족부대 잠깐한 병에 넣어있는 거 말고요. 가족부대에 가득 넣어있는 거 힘도 능넉한 것 염소 새끼 세 마리 끌어도 아니 어떤 벌레 셋이라도 겁 안 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겁나야 돼요? 그리고는 떡을 주는 피곤한 자에게 떡을 주는 그런 우리여야 되죠. 그 우리 10월달 그래야 돼요. 9월달 28일, 29일, 30일이 그래야 돼요. 이런 우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끌어 세워주실 거예요. 그게 빌립보 3장의 온전한 자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서 주님 기뻐시게 하고자 하나님의 산에 서 있는 영혼일 때에 우리는 영광의 시간이에요. 영광의 기회예요. 성령님으로 인한 영광의 시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9월 마지막이고 10월이에요. 뭔 얘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강구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하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증오 시간에 7분 내지 10분에 기도하자 했습니다. 어제 형제가 내려갔습니다만 한 형제가 제가 이곳에 같이 있었는데 그 형제와 함께 이 증오 시간 어떤 때 늦을 때는 3시쯤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일정이 좀 그래서 그래서 증오 시간 기도했는데 저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은혜가 참 많았어요. 기도할 때 은혜가 참 많았다고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힘도 있고 주님께서 빛을 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증오 시간 기도 좀 한번 해봐요. 7분 내지 10분만인데 은혜가 정말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권하는 제 영혼이 말라있는 영혼은 아니지 않아요. 그 뭐 그냥 7분 내지 10분 헛되게 보내면 보내버리죠. 깨어있는 기도 귀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실족지 않고요. 영광의 걸음 걸어가요. 칭찬들을 걸음 걸어가요. 무덤가에서 새롭게 나를 찾고 내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 자로 걸어가므로 여러분이 깨어있으므로 영광의 시간, 영광의 기회를 주님의 영으로 힘입어 보는 우리 여야 될 거예요. 우리 10월이 말입니다. 아니 내일 모레 글피가 말입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네 번째 강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시간 제가 좀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그도 헛된 소리 아닙니다. 잠들에게 중을 그리는 소리 아닙니다. 베드로가 산 위에서 자다가 깨어서 한 헛된 소리 아닙니다. 이것 주목해보면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을 영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출애굽기 40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님을 딱 모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섬겨볼 마음으로 꽉 쥐어 있습니다. 그 성전입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나를 내 것으로 생각지 않고요. 주님께 드려진 나로 생각하고요. 그 주님을 향해 불붙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작은 십자가 하나도 그들을 못해서 짜고 울고 어려워하고 그런 모습 아니죠. 내가 주님의 것이란 이 강함 속에 서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 레위기 27장이에요.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은 시집가도 좋다. 근데 유업의 내 주님을 품여이고 내 주님께 순종하고 내 주님께 다스림 받고 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기꺼이 유업을 주실 그런 유업의 영역을 벗어나지 말한 겁니다. 천국이 뭐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유업받는 곳이에요. 우리의 유업입니다. 내 주인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유업인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철저하게 매여있고 은약에 매여있고 순종의 감으로 유업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놈을 취직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유업을 벗어나다니요. 그 신앙 아니죠. 유업, 유업. 시집을 가더라도 유업의 영역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유업의 영역 하나님께서 야 천국도 다 내게 주기 기뻐하신다 할 만한 내가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향하는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면 사람이 비뚤어져 버리고 말아요. 유업! 신명기 34장은 마지막 장인데 그건 너보산에 올라 비스간 산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요단 동편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 실습을 할 때 신학교법반 때 정읍군에 있는 두성산에 올라가 봤어요. 정읍에 있는 산들은 대부분 다 산들이 얕아요. 그런데 두성산은 제법 높아요. 뭐 아주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 꼭대기 올라가 봤어요. 그게 전봉준이 동학만 일으켜서 동학교도들을 훈련시킨 곳이에요. 안에 가보니까 훈련시킬 만한 참 좋은 장소라고 생각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성산에 올라봐도요, 전봉준이의 그 생각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짓눌리고 억압당하고 노예 취급받는 그들에게 좀 자유를 주라. 또 하나는 일본군 같은 외적들의 침입에서는 우리가 막아서자. 이게 가장 줄거리들이에요. 물론 열두가 이야기를 했다지만 줄거리되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은 산에 올라와도 생각은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온산은 작은 산이라 할 수 있고 언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쪽편에 있는. 그건 오르기가 힘든 곳 아니에요. 그곳에 오를 때는 주님이 내 왕이에요. 시편 2편처럼. 주님이 내 믿음이에요. 이사야 28장처럼. 그건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시편 78편에도 시온산은 굉장히 귀역입니다. 내가 시온의 선자로 주님을 모실 때는 굉장히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8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그 기초가 시온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야곱은 이 땅이 자기 자리 잡을 곳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께 속하여 있고 천국의 문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시온의 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 있고 어떤 사람은 두루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시온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은 적이 없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있은 적이 없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모압에 있은 때도 있었어요. 블레셋에 있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서야 되는 것은 시온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서면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온산 같아 보여도 이곳에서 우리는 노래하는 자로 춤추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길 갈 수 있는 겁니다. 섬김이 가능한 겁니다. 시온산에 서서 내 주님 섬겨보는 이 영광. 여러분, 우리의 이 시월을 단단한 이런 마음으로, 그때 이런저런 일정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서가시기를 원합니다. 귀중한 시간 떠들어서 미안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남은 시간이 더 감미롭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